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모두 잃었다고 말이죠.
아,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비극이네요.
그렇죠.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갑자기 우주가 여러분한테 어떤 환불 수표 같은 걸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네가 잃어버린 거두 배로 줄게. 새로운 가족도 줄게. 이제 다 괜찮지? 행복하게 살아. 약간 이런 식으로요.
네, 뭐랄까, 굉장히 기계적인 보상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잃어버린 자식을 새 자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 피눈물 나는 슬픔이 치유될 리가 없잖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사람의 마음이 무슨 부품 갈아 끼워도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다고 꼽히는 이 욥기의 결말을 딱 이런 식의 값센 할리우드 영화 해피엔딩으로 읽어내곤 합니다. 고난받던 착한 사람이 꾹 참았더니 결국 두 배로 보상받았다. 막 이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굴러가기를 원하잖아요.
아, 그 인과응보 같은 거요?
그렇죠. 내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 아주 명확한 수학 공식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에필로그를 읽을 때도 억지로 그 공식을 끼워 맞춰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아주 강하게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자연은요, 그 얄팍한 안도감을 아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완전히 부숴버리죠.
네. 우리는 오늘 존 월튼 박사님의 욥기 강해 제23강, 에필로그 욥기 42장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를 아주 깊이 심층 탐구해 볼 텐데요. 오늘의 탐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욥기의 결말이 단순한 그런 보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작동할 거다. 라고 믿어왔던 그 근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말에서 길을 잃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이 부분은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청취자 여러분이 욥기의 41장까지 이어지는 그 치열하고 막진 빠지는 논쟁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튼 박사님은 마지막 42장의 에필로그가 책 전체의 어떤 거대한 철학적 결론을 내리는 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흩어진 실마리들을 묶는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남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를 시작하거든요. 42장을 책 전체의 핵심 교훈으로 삼으려고 막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아, 결론이 아니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다.
네네. 진짜 핵심 메시지는 이미 그 앞장들에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의 연설을 통해 전부 선포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는 단지 그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남겨진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냥 산문 형태의 마무리일 뿐인 거죠.
약간 드라마 마지막 회 에필로그 영상 같은 거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에필로그의 의미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게 만든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치명적인 함정이요?
네, 바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 오류요. 아니,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랑 독자들이 파고든 텍스트인데 그 핵심적인 결론 부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오역이 있었다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 중 엘리바스를 콕 집어서 꾸짖으시는 42장 7절의 장면을 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막 대단히 진노하시면서 수송아지 7마리랑 숫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네, 기억나요. 아주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욥과 논쟁했던 인물이 새 친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해서 막 일장 연설을 길게 늘어놓았던 엘리후라는 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엘리후. 저도 항상 그 엘리후는 왜 마지막에 쏙 빠졌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보통 학자들은 그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끼워 넣은 텍스트라서 그냥 누락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월턴 박사님의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그 이유는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엘리후가 제외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요? 뭔가요?
그가 새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옳게 말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엘리후가 정답을 말했다고요?
정답이라기보다는 방향이 좀 달랐죠. 새 친구는 철저하게 그 인과응보, 그러니까 욥이 뭔가 숨겨진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라는 그 닫힌 논리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네, 기승전 죄인이다 이거였죠.
반면에 엘리후는 물론 욥을 비판하긴 했지만 고난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나 위험을 가르치는 어떤 도구일 수 있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접근을 했거든요. 하지만 엘리후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꿀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 이 시점에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유명한 영어 성경인 NIV 같은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 저는 솔직히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우셨죠?
아니 잠깐. 욥이 책 내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막 원망하고 자기는 무조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막 선을 넘는 발언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모든 불평을 다 정당화해 주신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혼란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 그 구절이 욥이 나에 대해 한 모든 말이 다 옳다라는 뜻이라면 욥기 전체의 논리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그렇죠. 욥도 틀린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욥은 분명히 앞선 대화들에서 무수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옳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코나라는 단어입니다.
네코나요?
네, 이 단어는 어떤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검증 가능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이 네코나라는 동사 뒤에 결합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요? 아니, 전치사 하나가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특정한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이 쓰인 용례들을 쫙 추적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뜸 들이지 마시고 빨리 알려주세요.
이 결합은 누군가에 대해, 그러니까 about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곁에 있는 누군가, 즉 to로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 뒤에서 자기들끼리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는 거랑 그 사람에게 직접 얼굴 보고 말을 거는 대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진실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작은 전치사의 차이가 에필로그 전체의 의미를 확 뒤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 막 쏟아낸 그 수많은 분노나 신학적 불평들이 전부 다 옳다, 네코나라고 인정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동안의 투정이 다 정답이었다는 게 아니었군요.
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건 딱 하나예요. 오직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탁 경험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에게 직접 건넨 그 회개의 응답 있죠.
아,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던 그 장면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태도와 진실한 고백만을 네코나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욥은 비록 과정 속에서는 막 엄청 흔들리고 틀린 말도 많이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엎드려서 소통을 했다는 거군요.
네, 관계를 맺은 거죠.
반면에 새 친구들은 어땠죠? 그들은 욥을 막 정죄하면서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이런 분이야 라고 떠들기만 했지 정작 폭풍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해버렸죠.
와.
새 친구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 완벽한 교리나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자부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반응하는 관계성 자체는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그들의 클린 교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 관계적 단절과 교만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뒤통수를 팍 치는 통찰이네요. 당장 우리 삶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신학적 입장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논쟁하거든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가진 논리로 막 타인의 고난을 해석하고 넌 이래서 그런 거야 정답을 내리려 하죠.
네, 아주 흔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완벽한 교리적 정답을 딱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탁 돌아서서 그분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번역의 진실을 다 깨닫고 나서 에필로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곧바로 아주 거대하고 불편한 모순 하나에 탁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불편한 모순이요?
네.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욥기는 그냥 절반만 이해한 셈이 되거든요.
아, 저도 지금 딱 그 질문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과거 발언 전체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회개의 태도만을 인정하셨다는 건 이제 완벽하게 납득이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왜 결말에서 욥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새로운 자녀들을 다 돌려주신 걸까요? 욥기 내내 착하게 산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런 인과응보의 자판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 말이죠.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마지막에 가서 재산을 다 돌려준다면 이거 결국 실행 취소 버튼, 그러니까 언두 버튼을 누른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막 컴퓨터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었다가 아이템 두 배로 꽉꽉 채워서 부활하는 것처럼요.
게임 아이템이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아니, 만약 욥이 결말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보상을 딱 받아버리면 거봐, 결국 착하게 참고 견디면 복받잖아, 이런 새 친구의 인과응보 논리가 결국 맞았다는 걸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꼴 아니냐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딱 연결해 본다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월튼 박사님은 이 욥기 전체를 한 개인의 어떤 전기나 감정적인 치유 드라마로 읽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로 읽어야 하죠?
오히려 일종의 거대한 사고실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시거든요.
사고실험이요? 그러니까 막 한 아버지가 겪는 끔찍한 비극이나 그 감정선의 돋보기를 대는 게 아니라 우주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무대라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에필로그를 읽을 때 자꾸만 그 진짜 사람의 슬픔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저도 계속 그 자녀들 잃은 게 불쌍해서 어쩌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초점은 고통받는 욥 개인을 막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책, 즉 폴리시를 탐구하고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책이요?
네. 책의 서두에 나오는 하늘의 어전회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도전자,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책에 딴지를 걸잖아요. 의로운 자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은 나쁜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보상이라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아, 기억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쳐봐라 하셔서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욥은 그 잿더미 위에서 막 뒹굴면서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받는 시스템은 나쁜 정책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그리고 새 친구는 아니다, 시스템은 완벽하다, 네가 벌을 받는 걸 보니까 넌 분명 숨은 죄인이다 라고 인과응보의 잣대를 팍 들이댔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모두가 각자의 논리로 하나님의 정책을 막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하나님의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죠.
와, 진짜 그렇네요. 도전자도, 욥도, 새 친구도 다 자기들만의 관점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이 욥의 번영을 싹 회복시키신 행위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욥이 마주문께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고난을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마땅히 줘야 할 보상을 주신 걸까요?
지금까지의 논리로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아니죠. 만약 그게 보상이라면 도전자의 주장,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보상을 위해 신을 믿는다라는 말이나 새 친구의 주장인 인과응보가 맞았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요.
딜레마네요. 그렇다면 그 두 배의 축복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인과응보의 보상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신 것은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책은 욥의 고난 이전이나 고난 중이나 고난 이후나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변한 적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은 도전자의 그 얄미운 도발에도 튕겨나가지 않으셨고요. 욥의 억울한 불만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무감 때문이나 이 우주의 기계적인 법칙,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은 것에 얽매여서 욥에게 재산을 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빚 갚듯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번영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욥의 선행에 빚을 져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채무적 의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결말은 그래, 네가 잘 참았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이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봐라, 나의 선한 통치와 은혜는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갇혀있지 않다, 이걸 선포하신 거군요. 사실 우리는 흔히 종교나 신앙을 좀 자판기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자판기요? 아, 너무 적절하네요.
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한 10년 동안 성실하게 봉사했으니까 딱 동전 투입한 것처럼요.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건강과 부와 막 자식들의 성공을 주셔야 해. 음료수가 탁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월튼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우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읽으면서 아, 나도 지금은 좀 억울하고 힘들지만 욥처럼 꼭 참고 버티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두 배로 갚아주시겠지. 약간 이런 싸구려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위로받은 적 많아요.
하지만 자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책은 그런 종류의 기복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욥과 함께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책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법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현실에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판기 시스템을 너무너무 원하거든요.
편하니까요.
네. A 더하기 B는 C라는 수학 공식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결국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축, 즉 인과응보, 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막 연결해서 아주 완벽하고 튼튼한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삼각형이라 아주 좋은 개념이네요.
이 삼각형에 딱 있어야 세상이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요.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엘리오조차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세상의 기초라고 너무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삼각형의 논리에 집착했거든요. 인간은 언제나 세상을 어떻게든 이 삼각형의 틀 안으로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하니까.
하지만 월튼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만든 알량한 삼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 완벽해 보이는 삼각형을 구겨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죠.
맙소사. 인간이 막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최고의 신학적 방어선을 그냥 구겨서 버리셨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공의가 이 우주의 기초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이란 말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요?
네. 우주의 기초는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어떤 기계적인 공의가 아니라 인간의 그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광활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건 좀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인데요. 우주의 기반이 공의가 아니라 지혜라는 건 당장 우리 삶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막 던지게 만듭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보상, 처벌 이런 건 다 무의미하다는 건가요? 우주는 그냥 완전 랜덤하게 막 돌아가는 곳입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가끔은 진짜로 나쁜 짓을 한 악당이 막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심층탐구의 핵심이자 절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주가 인과응보라는 어떤 톱니바퀴로 굴러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데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아주 깊고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호수가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 안에서 당신의 선한 통치와 성품이라는 커다란 돌을 그 호수에 착 던지십니다. 그러면 그 돌로 인해서 물결이 쫙 일어서 퍼져나가겠죠.
아, 파장이 생기겠네요.
네, 이 파급 효과, 즉 리플 이펙트가 바로 우리 눈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축복과 심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를 막 지탱하는 거대한 실체? 그 호수 전체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움직일 때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물결 중에 아주 일부가 우리 눈에는 인과응보라는 공의로 보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우리는 그 찰나의 물결만 딱 보고 아, 이 호수는 공이라는 아주 완벽한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어라고 착각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그 3차원의 깊은 호수를 공이라는 1차원적인 자판기 프레임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판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요.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을 만든 하나님을 막 맹렬히 원망하거나 아니면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라고 억지로 정죄하게 됩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아, 진짜 그렇네요.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초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막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아,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저 깊은 호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에필로그에 대한 월등 박사님의 해석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욥기는 결말에 이르러서도 네가 왜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친절한 설명을 주지 않잖아요.
속 시원한 해답은 끝내 나오지 않죠.
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책은 훨씬 더 대단한 걸 주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우리에게 딱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고난이 막 만연하고 불합리가 판을 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정책에 대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요?
이 지혜는 우리가 겪는 당장의 고통 자체를 막 마법처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정말 하나님을 미치도록 필요로 하는 그 어두운 순간에 아, 하나님은 불공평해, 난 버림받았어 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아,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군요.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도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함께 항해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한가운데 놓여 계신가요?
참 힘든 시간이죠.
자판기나 인과응보의 공식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막 배신감과 혼란을 느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이 욥기의 진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기계적으로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는데 공식이 고장나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하고 경이로운 지혜의 물결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억지로 짜맞춘 그 알량한 인과응보의 공식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순전한 기쁨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운행되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딱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막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딱 끄고 나서도 일상에서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겪는 부당한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이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우주가 엄격한 성과제나 얄팍한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로 운영되고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찔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즉, 세상에서 전혀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성공과 형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악한데 잘 먹고 잘 살지? 라며 뭐 분노하던 우리의 그 좁고 날카로운 시선도 이 지혜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죠.
우리가 평생 절대 진리라고 믿고 꽉 쥐고 있던 그 좁디좁은 삼각형 밖에는 과연 어떤 넓고 경이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지혜의 파급 효과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